요한복음 13장부터 할 차례. 거기다 놔둬. 자,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요한복음 12장까지 우리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공중 앞에서,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마지막 장면이었죠. 12장이.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대중 앞에서의 3년 반의 사역의 결산을, 총결산을 한 대목이 12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죠?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기억합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간단합니다. 구성이. 자, 다시 복습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자기가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머릿말격인 겁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본론이 이제 1장 19절부터인데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3년여 동안 사역한 내용입니다. 대중, 사람들 앞에서. 오픈리.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도 하시고, 성전에도 가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사마리아로 가셨다, 왔다 갔다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 그게 12장까지. 공중 앞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사역을 총 결산합니다. 어떻게 결산하지? 여러분 다 아시죠?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그게 12장의 결산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13장부터 17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 이제 프라이빗 디스코스, 그러니까 제자들만 모아놓고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공중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역해도 안 믿은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 그래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따로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전날 그들에게만 하신 내용, 그게 13장부터 17장입니다. 물론 그것의 끝은 17장은 하나님과의 1대1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 마지막. 그리고 20장 부활, 21장 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즘 책으로 말하면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고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은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의 사역. 13장부터 17장은 제자들만 모아놓고, 18장 19장은 십자가, 20장 부활, 21장 부록, 아펜딕스.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반 이상을 한 거예요, 이제. 12장까지 했으니까, 21장 중에 12장까지니까 반 이상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거의 없었다, 믿는 자가. 13장 37절이 총결산이라고 그랬죠. 아, 12장 37절, 죄송합니다. 12장 37절이 총결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몸에 배했다. 표적 아무리 행해도 소용없었다. 이 얘기로 결산을 하고. 그리고 13장입니다. 자, 여기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이니까. 자, 그들에게 뭐를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고, 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한 얘기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들어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 유월절 전날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먹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식사를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식사는 식사를 하세요, 여기서. 자, 근데 식사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는 거기에서 주의 만찬을 도출해냅니다. 그죠? 아시죠? 왜 오늘은 반응들이 이렇게 없으시고 산만하신가? 자, 다른 복음서들은 주의 만찬을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 얘기에 일체 없습니다. 뭐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벌어진 거죠. 그 만찬 석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하면은 발 씻기신 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전에, 자, 유월절이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명절이 유월절이었죠. 계속 유월절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유월절에. 자, 2장도 시작부터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6장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도 유월절이 가깝고, 계속 유월절.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주로, 명절, 여러 가지 명절이 등장해요. 물론 초막절도 등장하고 수전절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데 주로 유월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왜 유월절에 특히 초점을 맞췄죠? 왜 그랬죠? 네? 왜 속으로 뭐 꾸물꾸물대고 답을 안 해요, 그게. 자, 유월절이 뭐 하는데, 뭐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날이죠.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이 유월절이죠. 그죠? 누가 대신 죽고?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렇죠? 그 유월절 사건 직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나오는 거죠. 광야로. 그렇죠? 자,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럼 뭐예요?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자,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모든 구속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가 왔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쓰면서, 물론 초막절 다 나오지만, 거기 유월절, 초막절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죠. 그죠? 광야에서. 자, 그 사람 말고 진짜 모세가 나타났다. 진짜 해방시키는 존재가 나타났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드디어 그것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유월절 전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암시하는 게 뭐냐면, 요한이 지금부터 있을 일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거예요. 좀 발 씻은 거, 그러니까 발 딱, 아, 예수님이 발 닦았으니까 오늘 우리도 세족식을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세족식 하는 건 자유입니다. 예? 세족식. 족을 세하는 식이에요. 예? 발을 씻는 예식. 그것을 하나의 침례나 주의 만찬처럼 행하는 교단도 있어요. 예?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행해요. 예. 자유입니다, 물론. 예, 세족식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포인트는 세족식이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는가? 유월절 전에 왜 이걸 하셨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보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 자기 사람 그랬어요. His own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그럼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여기서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2절에 그 중에서도 빼기 1 하는 거예요. 네? 제자 빼기 1 해야 돼요. 왜? 네. 제자라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늘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늘 체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걔는 빼고. 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족식 할 땐 다 있었어요. 자, 31절에 13장 31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 영광을 얻었다 이미.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빼고. 유다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는 해당이 안 됨. 그런 말이야. 잘 보세요. 예? 지금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그다음부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 하실 말이 뭔지 아세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옛날에 공부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유다가 빠진 참 공동체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네? 자, 지금 뭐에서 벌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옛날 열한 제자는 지금 교회니까. 자, AD 90년경에 쓰고 있어요, 이거를. 항상 그거를 예수님 당시를 자꾸 보고 모든 걸 해석하지 마세요. 요한이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요한복음을? AD 90년경에 교회에다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90년경에 교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네. 그걸 항상 상기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네. 자, 90년경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길래? 그거 이미 우리 1장의 서론에서 다 공부를 했죠. 자, 90년경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고 얼마나 지났어요? 60년, 적어도 60년이 지났어요. 되게 오랜 세월. 그러니까 신앙의 몇 세대까지 적어도 나오겠어요? 2세대, 3세대, 아마 4세대는 적어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 안에 모태신앙, 조모태신앙, 증조모태신앙, 고조모태신앙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고조 할머니 때부터 우린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이. 예. 지금 한국 교회 가면은, 예?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 우리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자, 지금 한 100년 뭐 좀 넘었죠.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모습이. 그게 1장 13절의 이야기예요. 서론에서 그 얘기 다 했어요. 1장 13절에 뭐라 했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다가 무슨 뜻이라 했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가 된 사람.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런 뜻이라 했죠?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떻다? 13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13절,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다. DNA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낳았다. 에? 그러면 60년 경과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득식을 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도 자기 뜻은 믿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고 어디에서 나야 된다? 하늘에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게 서론에서 이거 다 얘기했어요 이미. 예. 이거 다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에 계속 공생애 하는 중에도 어떤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쓰임이 많지 않아요. 사실 한 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이거 아주 꽤 종교적이고 꽤 바리새인이고 꽤 뭐 학식이 많고 이런 친구인데도 엉뚱하게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런 사람들 천재예요. 계속 틈만 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주로. 그러다가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응? 아, 이 양반 모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팔자 한번 응? 세게 고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셔. 응? 산으로 도망가시고 이런 얘기 쫓기로. 그 얘기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 누가 그랬어요? 오병이어 얻어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그랬어요. 예, 많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그동안에 적어도 한 몇 달을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툭 듣더니 이 말은 난해어도다, 애력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요한이 뭐라고 적혀있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 얻는다. 이 소리 하면 다 떠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주일날 모인 세계의 수억 명의 교인들, 예? 수천만 명 교인들한테 진짜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소리 하면은 아마 10명이면 9명은 다 떠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아니니까 계속 보리떡 5개와 응?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교회에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자, 다 떠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지금 6장 얘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 때문에 남겠습니다. 그때도 붙어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려느다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백에 덩달이로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려느다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자, 지금 13장은 결국 유다의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등장하는데, 자, 21장 보세요. 아, 21절. 아, 죄송합니다.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예요. 네? 자, 90년경에 요한이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요한 1서에 가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을 때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거의 같은 시대에 하나는 편지, 하나는 복음서로 쓴 거라고 그랬죠. 자, 요한일서 가면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할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을 뿐이지 그 중에도 뭐예요? 가짜가 있었다. 너희 중 하나. 너희 중 하나. 자, 그래서 이 유다를 얘기할 때는 이게 참 표현이 참 참 안타까운. 또 12장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2장.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 12장 4절부터. 꼭 소개를 해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를 봐야 돼,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표현. 그냥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제자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3장. 지금 여기에도 너희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 가보세요. 자, 이제 18장에 이 사람이 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를? 누구를? 예수를 파는 유다. 5절에도 그를 파는 유다.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였대요.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자, 그래서 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리옷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의 질문.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유다한테 마귀가 쑥 들어갔을까? 멀쩡하게 제정신 갖고 사는 바로를 강팍하게 했을까? 하나님, 출애굽기를 공부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아무나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예? 아주 예정론자들은 그런 거 아주 되게 좋아해요. 성경 그죠. 예.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열 가지 재앙 제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자세히 봤죠. 언제부터 바로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라는 게 나오죠? 열 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부터 그 표현을. 그 전에 완고하고 강팍한 건 누가? 자기가. 자기가 알고도 거부하고, 알고도 거부하고, 알고도 거부하니까, 오케이. Too late.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 초창기의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아주 효자하고 굉장히 아주 캐릭터 있는 사울이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성령 충만하고. 초창기의 사울이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깜빡하게 나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멀쩡한 가룟 유다한테 갑자기 악기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배신 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팔유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얘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로 갑시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요한일서는 아마 요한복음보다 조금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중에 공부할 건데, 요한복음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연대순으로 공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죠. 이게 요한복음을 쓴 대상인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요한복음 당시부터 이미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교로 다 돌아가 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고 나가 버리고, 예, 거짓 교사한테 휩쓸려서 싹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수의 교인들한테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진짜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고 쭉 쓰고 있는 게 요한일서예요. 자,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하고 이제 요한일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2장 19절에 보세요. 2장 19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 자,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원래부터 뭐 하지 않았다? 속한 적은 없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다. 생명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예.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타락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퍼제스 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다른 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교제라는 것은 절대 강제성을 띠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맺는 거라고 했죠. 네, 강제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런 거라고 했죠. 네, 자발적으로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강제로 하려고 달겨드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소유를 해서 굴복을 시켜가지고 조종을 하려고 조작하는 게 마귀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고 착착착착 다 알고 행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뭐 헌신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알고 해야 돼.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시고 하셨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누가 하는 행동이죠 이게 전부? 종이, 노예가 하는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그냥 발 닦았다 이렇게 안 되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겉옷 벗고 수건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 그럼 발을 씻겼다는 건 그 당시에 노예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 노예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하발치 노예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셨을 때 발 씻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하발치 노예인 줄 아세요? 네.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길을 걸어 다니면 1시간, 2시간, 5시간을 걸어도, 응? 별로 먼지도 안 묻고, 그렇죠? 게다가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이때는 다 뭐 신는 시대? 샌들 신는 시대입니다. 예? 전부 샌들. 샌들이라는 게 뭐죠?
집신.
집신보다 더 이렇게 예?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숭숭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샌들이죠. 그런데 길은 어떤 길이에요?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오물 잡탕이 다 있는 길을 걸어다니지. 요즘처럼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저 옛날 이스라엘 영화 로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길이 깨끗하죠. 사쿠라요 그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왕이 사는 귀족이 사는 몇 군데만 그렇고 대부분의 길에는 개똥, 새똥, 무슨 똥, 말똥, 작은 예? 오만 가지 오물로 가득 찬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얼른 씻어주는 게 이 노예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노예가 가장 하발치 노예였어요. 가장 더러운 거. 3D 업종 중에 가장 뒤에 해당하는 거였다.
야,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 이 말이야. 네?
자, 예수님이 그냥 뭐 폼 잡고 그냥 뭐 한수 갈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더러운 발을 씻겼다 이 말이야. 네? 정말 더러운 발.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야. 노예가 됐으니까. 주여. 주께서 내 말을 시키시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절대 모르지. 왜 몰랐을까? 응? 왜 몰랐을까? 자, 왜 몰랐는지를 알아야 돼. 왜 이후에는 알고 지금은 몰라요?
응?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진짜로 죽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을 거 생각도 안 하고. 예 맞아요. 성모님께 얘기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기를 지금 잔뜩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 지금. 예? 지금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이러고 있는데 들어와 있거든 지금. 벌써 들어온 지 며칠 지났거든요. 벌써 6일째예요 지금. 자 뭐 해야 돼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으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등극을 해야 돼. 네? 등극을 해야 돼. 왕이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해. 요한, 뭐, 이런 애들은 저 뒷자리. 나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요한 복음에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짓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어. 서로. 야, 임마, 내가 커. 니가 커. 내가 커.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예 누구까지 대동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엄마한테까지 와서 엄마 와이로 먹여야 돼. 와이로 뇌물 먹여야 돼. 어머니가 두 놈 데리고 말하자면 현주자매가 지금 저 지수하고 지원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야 지금. 아주 리얼하네. 여기 딱 지금 형하고 동생이 있는 그 현주자매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발 씻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얘기인데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머리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등극하시면 한 자리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제일 하발치 노예가 하는 발을 닦고 계셔. 감이 올까? 절대로 안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모른다. 자 그럼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알았죠? 이후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본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압니까? 우리 압니까?
알죠?
그러니까. 네. 그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는 아니야.
네,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전의 베드로 수준은 아닌지.
와, 무슨 말씀을 드리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후를 살고 있습니까? 이 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전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 와보니까.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교인들한테 맨날 우리 서로 발 씻어야 됩니다라고 저 연말에 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심심하면 세족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발을 닦는 형제 자매가 됩시다. 왜인걸? 1월 1일부터 뭘 발을 닦고 닦게. 네. 늘 한자리 영광받고 한자리하고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서 살자. 드러나고 스팟라이트 받고 박수 받고 칭찬 받고. 네? 그렇죠? 아니에요? 송근 형제 많이 받았다며. 그걸,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었다며. 우리 송근 형제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성가대 지휘하고 전도사로 쫙 수백 명 앞에서 멋있게 지휘를 쫙 하고 나면 교인들이 그냥 빛이 팍 나잖아. 근데 그게 부담스러웠다고. 그 뭘 아는 형제예요. 근데 그걸 즐기거든. 대다수의 사람이 그걸 즐깁니다. 저도 그거를 엄청 즐겼던 사람. 왜? 꼭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 이제 저쪽 교회당 뒤에 가서 한 명씩 악수하면은 은혜 바라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 얘기 안 하면은 괘씸하고 누가 하나 보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랬거든. 그 말 안 하면은 그날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 밥맛도 없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자,
이전에, 자, 지금 뭐예요? 지금은 너희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근데 분명히 이후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게 이후인데 그 이후를 살고 있던 저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만 그랬겠어요? 저만 그래요?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아니냐면 이후는 시대적으로 이해 이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시대가 이후에 살고 있지. 그렇죠?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에 살고 있지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이후는 그 후가 된다고 자동으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바라본 베드로가 진정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안 이후란 말이야. 그렇죠? 시대적 이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벌써 2000년 전에 벌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은. 그죠?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 이후에 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됐겠지. 구원의 확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후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인생이 라이프 스타일이 자세가 I am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후예요. 응?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은 갑자기 십자가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창세 전부터 생기는 장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였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거든.
이후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째서 그때는 몰랐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그 후에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을
거쳐가면서 드디어 깨닫게 됐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아직 그때는 못 깨달으니까 8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고, 절대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찮은 노예처럼, 예?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란 말은 몫이 없다 이 뜻이에요. 분깃이 없다.
네 거 하나도 없다. 나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란 말이 맞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겨야 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얘는 작은
얘라해서 미안한데 얘는 그냥 즉흥적이야 뭐든지 말하는 그냥 뭐 다 씻겨주시옵소서. 발만 씻겨서 되겠나이까. 상관이 있으려면 그냥 오만 가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머리까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물론 가룟 유다 보고 하신 얘기죠 또. 예. 자, 그러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정확히 얘기하면
목욕을 한 사람은 발
목욕한 건 원죄를 씻는 거고 발 닦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자백하는 거다.
그럼 말이 안 돼. 왜 안 돼? 자, 성원 형제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될까? 말이 안 돼요, 진짜. 잘 보세요. 목욕한 건 원죄를 씻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네, 목욕한 건 원죄를 씻기 때문에 원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만 자범죄는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다. 말은 맞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한 그대로라고 원하는 걸 내가 답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성권형제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네, 네.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네. 그러면 뭐 목욕은 한 번에 끝나고 네. 매일 쉬고 그것조차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발에만 때가 묻는다는 네. 그게 정말 알레고리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원죄 자범죄 뭐 어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8절이 말이 안 돼. 8절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 씻으면 발을 안 닦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원죄는 씻었잖아 그럼. 근데 왜 상관없다고 그러지? 그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원죄를 씻었기 때문에 자범죄만 씻으면 된다라는 논리는 예? 8절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
이게 관계성 얘기 아니에요. 응? 관계성.
무슨 관계?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성.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과 하나였으면.
뭐 그 얘기인데 결국.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셨죠? 일단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데서 자꾸 그런 걸 추리해내면 안 돼요. 그걸 알레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멋있게 팬시하게 풀어내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발 씻는 게 자범죄라면, 그럼 자범죄를 회개 안 하면은 8절은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예수님이 좀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발을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여기서 지금 허자매님이 얘기하신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 자범죄 얘기 아니라 목욕했음을 뭐예요? 잊히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는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을 잊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목욕한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네. 꾸임을 했어요.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 발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씻었지.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씻고 안 씻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발 씻으면 상관이 있고 발 안 씻으면 상관없고 그게 아닌 게 가룟 유다도 발을 씻었을 거거든. 가룟 유다만 빼고 씻었을까? 쟤는 가짜니까 안 씻어. 그러고 넘어갔을까? 가룟 유다 앞에 왔을 때 임마 너는 아니야 임마 비켜 이러고 저 옆에 있는 딴 사람을 씻었을까? 아니거든. 가룟 유다도 씻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씻고 안 씻고 자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성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초점이 목욕했느냐 안 했느냐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지. 깨끗하다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깨끗하다가. 이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안 깨끗해. 발을 맨날 씻어도 안 깨끗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고 안 씻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지금 발을 씻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그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 자범죄 나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구차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발을 씻겼느냐?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발 씻은 것은 지금 무슨 원죄 자범죄 씻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11절 이는 자기 팔자가 누군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니라. 자, 발을 씻어도 깨끗이 아니하는 놈은 안 깨끗한 거예요. 자,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좀 발 씻은 것의 의미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발 씻은 것 자체에 지금 씻고 안 씻고 이러지 말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자, 그럼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다. 요 표현. 이게 이 세상에서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요즘은 뭐 하려면 하겠지만 그 당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이 예? 하인을 갖다가 발 씻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봤지 이 말이죠. 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주인데 선생인데 노예가 됐지 이 말이에요. 봤지?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그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요거 가르쳐주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지금 너희들 야망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다윗왕처럼 등극을 해가지고 에? 거기 밑에서 한자리하고 폼잡고 에? 너희들 자기 야망과 욕심 채우려고 하고 있지.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야. 그죠? 뭐 하는 거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뭐가 옳은 거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뜻이야?
이게 답인데 이제. 15절. 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게 발 씻은 것의 의미다. 본을 보인 거다. 자, 뭐 하고 사는 거다, 이제부터. 예, 노예로 사는 거다. 기꺼이 노예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선생이고 주면서도 기꺼이 제자들의 들어온 발을 씻었듯이. 너희도 기꺼이 뭐 하고 사는 거다, 앞으로. 노예로 사는 거다. 강압적인 노예 말고. 즐거워하는 노예, 기꺼이. 예? 그것을 그리스 말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그 둘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꺼이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구약 성경 여러분 민수기에서 배웠죠. 종이 있는데
노예가 얼마 만에 꼭 풀어줘야 돼요. 7년 만에 부려먹었으면 히브리 노예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가만 봤더니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라 응? 자기는 자유인이 되기 싫어. 자유인이 돼가지고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주인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런 주인 밑에서 평생 나는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해 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문에다가 어떻게 해라?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어라. 그 뭐야? 왜 문에다 해라? 동네 사람 다 증인. 뒤에 딴소리 하기 없기. 그런 뜻이에요. 예?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왜? 프라이빗리 단둘이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 내가 기꺼이 한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증인을 놓고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귀를 뚫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 쟤는 저 주인이 강압적으로 붙들어 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노예가 되기로 택한 애야. 그게 민수기에 나오죠? 그죠? 자, 기꺼이 노예가 되라. 우리한테. 자,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을 보였다, 이 말이야. 내가 시작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이제 이 세상도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교회도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주 이게 요즘 미국 교회 안에서 또는 미국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말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부장이고 사장이고 부사장이고 전무고 상무가 포지션은 높지만 서번트 리더십, 리더는 리더인데 서브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전도사가 뭐 교회 간부들이 서번트 리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세미나 하면은 이제 서번트 리더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 섬기는 리더. 자, 이걸 강조하죠. 여러분 몰라요? 요즘 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G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의 서번트 사장이 겸손하게 섬기는 사장이 되자. 서번트 리더십.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까? 그걸까요? 그거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의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자발적. 오케이, 자발적인 거. 근데 그 사람들도 자발적이긴 해. 그거야. 정확히 봤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뜩. 내 필요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서번트 리더가 돼야 된다. 요즘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셀교회 할 때도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서번트 리더가 됐죠. 종의 자세로, 예? 서번트 리더. 그게 전부 뭐예요? 가뜩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욕망에서 생긴 리더십이에요. 예? 설번트. 그래서 종이 되자. 자, 예수님은 지금 뭘 일이 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뭐를 일이 돼?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예? 솔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그래야 양을 많이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런 거 말고. 예? 자, 원래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또 하나. 예수님은 어디서 발 씻는 걸 배우셨을까? 그쵸? 이미 그건 앞에서 다 공부했죠. 5장에 자세히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결국 어디로 내일 바로 벌어질 뭐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어디로 가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한테 예표로 보여준 게 발닦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갑자기 십자가와 발닦는 게 갑자기 생겼느냐?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졌던, 예? 그 자체가 이 땅에 와서 벌어진 것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걸 deference. 이거 좋은 단어, 이런 좋은 단어는 배워야 돼. I don't know, deference. No deference. Deference 말고 Deference D-E-F-E-R-E-N-C-E 에요 Deference. 그 말의 동의어가 Respect 에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Deference라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지원이가 형을 존경해. 어떻게 존경하는 거냐면 지원이가 자기를 낮추고 형을 높여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퍼런스란 말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데퍼런스라고 그래요.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뭐예요? 발을 닦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노예의 신분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던 거라고. 예수님은 거기서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을 높여주시고 그걸 보고 아들도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고 또 아버지는 자기를 낮추고 아들을 높이고 이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된 그것을 이 땅에 와서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는 뭐를 해라? 똑같이 이렇게 디퍼런스를 해라. 서로 간에. 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연장된 커뮤니티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아니고 뭐 이게 그냥 삶이다. 기꺼이. 당신 멋져요. 응? 당신 멋져 얘기할 때 당신 멋져 뭐라 할지 내가 사자성어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지자 져주며 살자. 루즈하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하자. 내가 공중 화장실에서 본 거예요. 누가 재미나게 써놓은 거지만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스테반의 라이프 스타일.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 아, 저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기꺼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섬기면은 뭐가 콩고물 팥고물이 떨어지니까 응? 응?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된대. 우리가 섬겨야지 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섬기면 이런 거 말고 응? 그게 그냥 내가 되는 거야. 섬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지. 그게 나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세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자,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뭘 그냥 폼 잡고 하신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원래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가 원문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문에.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원어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강도짓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문이에요. 강도짓이라는 하나님과 마음 먹으려고 하는 강도짓이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질 않았다. 강도짓 안 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더러운 인간 사회에 죄지은 인간들 속에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다. 완전 종으로. 그리고 그냥 종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에서? 크리미널로 죽었어. 범죄자로 죽었어. 거기까지 낮아졌다. 지금 이게 그거 얘기예요.
발 씻기신 게 지금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14장에 조금 이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건데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예?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땐 예수님 혼자 한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셨다.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우리한테 오셔서 발을 닦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제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크리미널로 죽으시고 범죄자 하나처럼 죽으시고 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믿고 믿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그게 아버지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후인데도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나의 질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십자가가 2000년 전 사건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것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느냐 진짜 나한테 질문한 거지 나한테. 정말 노예처럼 섬기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멋진 일이고 살만한 일이고 존재의 이유고 그러냐 이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 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거기 꼈으니까 이제 얘를 내보낸 다음에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조건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방금 전에 본보인 거 방금 전에 본보인 거 내가 한 것 같이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발닦고 하는 노예처럼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교회의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자,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DNA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교회는 뭘 멋지고 뭐 세계를 향해서 뭐를 하고 뭐 그냥 기가 번쩍한 역사가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데요? 노예 생활하는데 예, 당당하고 신나게 노예 생활, 멋지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그래서 세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 세계가 뭔지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이거를 모른 채로 먼저 낮아져라.
그렇지. 예.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옛계명이야. 그러면 옛계명이 되는 거야. 세계명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즉 복음을 아는 사람만, 창세전의 목적을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막 떠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목회 20년 하고도 이걸 맨날 설교를 했는데 발 닦자고 실제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새 세상을 지금 현주자매 얘기한 것처럼 그 차원을 아니까 그게 되더라고. 나의 어떤 능력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라이프스타일이 되더라고. 물론 실수하고 또 빨리 정신 차리고 그게 라이프스타일로 똑같고 당연히 그 수순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게 막 완전 자동으로는 우리는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스타일이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게 된단 말이지. 옛날에는 감히 꿈도 못 꿨던 거죠. 그게 어떻게 내 꿈이 돼? 노예로 사는 걸 당신 장래 희망이 뭡니까? 지원아,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게 된다니까.
그러면 봐요. 노예는 된다니까. 노예가 발을 닦는다.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노예처럼 구체적이어야 돼. 이게 무슨 메타포가 아니야.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어요. 예? 발을 닦으신 그분이 다음날 뭐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돌아가셨지. 이게 무슨 뭐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고요. 자,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뭐예요? 거기에는 노예처럼 뭐예요? 노예가 자존심 있어요? 노예는 자존심 다 빼야 돼. 노예는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돼. 우월감 있어요? 경쟁의식 있어요? 욕망 있어요? 야망 있어요? 노예의 야망? 어떻게 하면 잘 닦을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삶 자체가 노예의 삶은 구체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쟁의식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앞 전에 엄청 지금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한 자리,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하나가 지금 이들은 서로 응? 공동체인데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뭐예요? 경쟁.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서울대학에서 너 앞으로 지원이 이제 대학 네가 가고 싶은 대학 NYU? 네. NYU에서 네. NYU에서 니네 반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20명이야 네? 좀 경쟁 상대야 다들. 네가 성적을 잘 따야 돼. 근데 NYU에서 만약에 니네 클래스에다 오퍼를 했어. 요구를 했어. 니네 반 20명이 전부 다 A를 받으면은 전원 합격시킨다. 전부 다 A를 받으면. 그럼 경쟁하겠냐? 도와줘야지. 그렇지? 네. 내가 많이 할수록 모르는 애한테 끝까지 가르쳐서 뭐를 만들어야 돼? A를 만들어야 되잖아. 왜? 그 애 나도 들어가잖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전부 A 맞아야, 전부 A 맞아야 들여보내지, 한 사람만 A 받으면 절대로 안 들여보낸다. 아무도 안 들여보낸다. 이러면은 아마 A 맞게 하기 위해서 막 밤잠 안 자고 막 서로 가르쳐 주려고 막 서로 막 밥 먹이면서 막 깨워가면서 막 노예처럼 가르칠 거야. 그죠? 그게 천국이 그런 거야. 상급을 말한다면 그런 게 상급이야. 네. 성경에서 상급은 그런 게 상급이야. 네.
근데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천복음을 깨달았다면 서로 노예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네? 목적하시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그게 서로 사랑하고 그걸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뭐예요? 공동 책임이에요. 누구 한 명이 그렇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명 A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A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 말하자면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지원이를 보고 야 쟤 예수 잘 믿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교회를 보고 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공동 책임이란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야. 자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자 오케이.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 말이 돼 안 돼. 응? 우리보다 크신 분이 이거를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 그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어. 응? 말이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알고 해.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가련유단 빼고 해요. 꼭 계속 잔인할 정도로 가련유단을 빼십니다. 계속 나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택한 자들 안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3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사실은 가련유다보다 더 낫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38절에 보면 큰 소리만 빵빵 치지 뭐 할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부인 세 번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할. 그런데도 10절에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하다고 부르세요? 깨끗하다고 부르시고, 응? 18절에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세요. 그죠? 하자가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다. 그 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밥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시편에 나오는 말씀 41절 41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떡을 같이 먹던 유다가 배신 때릴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즉 유사품에 주의하라. 옛날에 전두환 때 유행하던 조크 중에 하나가 이 머리가 이 앞머리가 아플 때는 먹는 약을 전두환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써 있냐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전경환에 주의하세요. 동생이 똑같이 생겼거든. 자,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유사품 주의래. 유사품 주의.
가련 유다가 유사품이란. 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I am 또 나오죠.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I am. 예수님이 꼭 I am을 계속 말씀하세요. 뭘 강조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강조하시는 거죠. I am. Who I am?
내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다 얘기한다. 나중에 알 때가 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자, 이 순서대로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고 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 즉 앞으로 벌어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벌어질 내용이 뭐다? 노예가 되는 것. 이게 지금 발을 닦으신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참교회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4장부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쭉 얘기할 건데, 이제 미리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말 끝에 가련유다가 나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세 개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